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이란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이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어떤 나라도 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020년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금수 조치가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의 이란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항구와 공해상에서의 검색과 차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선 미국은 이달 초 이란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시험 발사해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란 군당국은 1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인정하며 이는 방어와 억지력을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억류한 데 이어 캐나다인 한 명을 또다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출신 사업가인 마이클 스베이버 씨가 지난 10일 랴오닝성 단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억류 중인 캐나다인 두 명 모두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10일 캐나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위기그룹에서 일하는 마이클 코프릭 씨를 체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체포 사실을 캐나다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13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예멘 평화협상이 열린 스웨덴을 방문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예멘 남서부 항구인 호데이다의 모든 지역에서 휴전이 선언됐다며 정부군과 반군 양측이 모든 병력이 호데이다 항구와 시내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이 호데이다 항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곳이 인도적 지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멘 정부와 반군 양측 대표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전 개시 4년 만에 처음으로 악수하고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착공식에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다음 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미한 2차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번 착공식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12일 김성애가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애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애는 1994년 김주석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할 때 등장했으며 이후에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해킹 등 스파이 행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방첩 과제가 되고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FBI의 빌 프리스트 방첩본부장은 12일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점점 더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기밀을 훔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은 북한의 인신매매를 퇴치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무부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동맹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still need the help of those allies. We need to be very unified with our two greatest allies, Japan, South Korea.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의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나라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등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받은 나라들에 대한 특정 자금 지원을 금지한 최근 대통령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을 통해 제공한 수단을 이용해 인신매매 퇴치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라 2019 회계연도에 북한 등 22개국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당국자 등이 참가하는 교육과 문화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 IMF와 다자간 개발은행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북한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8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며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이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잦은 도발로 상황이 위태로웠던 과거와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자신의 임기 중 북한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2일 미 NBC 방송 투데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던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일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격주로 무기를 실험했던 당시가 어땠는지 유엔 주재 대사들에게 물어보라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함께 유엔 주재 미국 대사직을 맡아 2년 가까이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한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을 포함한 수십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안보리는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의 전면 수출 금지와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 유입 제한,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헤일리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부는 여러 차례의 북한 관련 회의 소집을 요청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수사를 외교에 활용한 게 사실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높이면 나는 다른 나라 대사들에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할지 혹은 접을지에 대해선 장담을 할 순 없지만 만약 제재들을 채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행동은 막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굿캅, 배드캅 전략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나는 업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이라며 진실되게 일을 했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올해 말 대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의 후임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지명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장기적 인도태평양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10일 전체 회의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친 뒤 입법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됩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아우르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건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리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으며 동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일 VOA에 이날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사안 중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비건 대표도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가 기술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국무장관을 지낸 렉스 틸러슨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 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되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 am concerned that all of the effect of that policy early on, which accomplished what we wanted to accomplish.
틸러슨 전 장관은 11일 미 서부 텍사스주 달라스 시민연맹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바라던 바를 달성하게 해줬던 초창기 대북 압박 정책의 영향이 줄어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최대 압박 작전에 나선 것은 옳은 접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policy and the approach that was developed early on in this administration was
그러면서 최대 압박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넘어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 무기 판매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대 압박 작전에 중국의 참여가 핵심 요소였다며 미국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최고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얻는 데 성공했으며 중국은 전례 없는 많은 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압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대화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도 이제 대화할 때라고 판단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전 장관은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From there on, how tactically we would have handled it, I would have handled it probably a little differently than it has been. Now, watching as
자신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다뤘을 것이라면서 현재 대북 압박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틸러슨 전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nd so we knew this was going to be a long effort. It's not going to be solved quickly. And at the time, told the president, I said, this is going to take.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노력이 필요하며 짧은 시간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황을 바꾸는데 대통령 첫 임기에 모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 한 번도 솔직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매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연대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still need the help of those allies. We need to be very unified with our two greatest allies, Japan, South Korea, but also we're going to need the help.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를 위한 토대를 일부 상실했을 수 있다면서 그런 노력을 계속 실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최대 압박 작전을 주도했지만 본격적인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경질됐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만큼 미국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돈세탁 연루 중국 기업들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잇따라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은 답보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압박하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열자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반복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The timing of it raises questions, and I think certainly there is a veiled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 U.S. is displeased, unhappy with North Korea's unresponsiveness.
이 교수는 또 북한이 계속 비핵화 협상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제재 완화로 바뀌었다면서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해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힘의 균형이 기울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atmospherics, the dynamics have completely shifted from sanctions enforcement to sanctions relaxation. We know South Korea, China, Russia all want sanctions relief for North Korea.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난해 시작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더 강화하면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앞으로도 몇 년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최대 압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한 만큼 압박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 무장과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어느 정도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at least until he halts his buildup, which means he stops producing nuclear weapons. And at least until he has then done
베넷 연구원은 이어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영변과 비밀 핵시설을 해체하며 국제사찰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위해 경제 제재 유지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잇따릅니다. 다만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대화는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창립자 에드윈 퓰너 박사는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금 비록 미북 대화가 교착 단계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였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must not forget what's brought us this far in the discussion. It's also the historic.
애초에 유엔의 제재가 없었으면 지금 상황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을 맡은 인연으로 현재도 다양한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는 퓰너 박사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Quite the contrary.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position on sanctions. is very clear. Those sanctions have to be in place.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며 모든 제재는 비핵화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퓰너 박사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국제 무대에서 공언한 약속을 지켜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til they're willing to live up to the agreements that they've already signed,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nd over backwards or make other concessions.
그리고 북한이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기 전에는 미국 또한 추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존 에버라드 대사는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take a long hard look at what it really wants out of this dialogue.
북한과 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미국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군사적 재원을 늘려야 미국도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라운즈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한편 미국과 한국 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 president is a businessman and he's a negotiator. He can't get
정확한 숫자를 살펴보진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자 협상가입니다.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매우 좋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새 주한미군 기지 조성비 대부분을 부담했고 방위비 분담 비율을 계속 늘려온 상황에서 막대한 증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I haven't seen the numbers. I presume the president has. But I can tell you that our defense budget this year is $730 billion.
정확한 숫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7,300억 달러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나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위비 분담에 관한 미한 간 협상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I think it all falls in, but I think the fact that he's telling South Korea they need to increase their amounts, then excuse me.
현재 미국, 한국, 북한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보라. 한국도 군사적 재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반년이 지났지만 비핵화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Good news is that we have not escalated. The bad news is we have not resolved what we believe to be the final outcome, which is that North Korea.
일단 싱가포르 회담 개최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최종 결과여야 할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까지 미국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겁니다. 북한이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그런 사태에 포함됩니다. 어떤 것도 성공적이지 못할 겁니다. 모두가 북한이 한 국가로서 살아남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살아남길 원하는지 아니면 정권의 종말을 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내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인가요?
Well, what we try to do is make sure that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have the tools they need to be able to respond.
And most certainly,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은 미군이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를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취하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으로부터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2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북 제재 영향으로 선박 운항 등 북한의 무역 관련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횟수는 모두 10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 사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이뤄진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는 모두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8건이나 2016년에 309건, 2015년에 272건과 비교해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해외 항구로 운항을 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 역시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선박들이 검사를 받은 항구가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많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올해 북한 선박들은 중국에서 35차례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러시아에선 2배가 훨씬 넘는 81건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많이 간 건 올해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중국에서 131건의 검사가 이뤄져 러시아의 106건보다 높았고 2016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218건과 90건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2016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검사를 받은 기록을 남겼지만 올해에는 중국과 러시아만이 검사를 진행한 유일한 나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습니다. 올해 81건의 러시아 검사 기록 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이뤄진 검사가 80건으로 월등히 높았고 나홋카 항이 한 건이었습니다. 중국은 전체 35건 중 다이렌이 29건, 옌타이와 레닌강이 각각 3건과 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든 건 같은 기간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선박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 2017년부터 급격히 줄고 결의 23715가 채택된 8월부터는 석탄을 포함한 모든 광물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선박의 운항도 급감한 겁니다. 실제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표 석탄 항구에 북한 선박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해외에서 이번 자료가 북한의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ability to export has been constrained sharply by the sanctions, by the UN sanctions.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며 특별히 지난 1년간 중국이 취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지만 올해 대북 교역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57%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수입이 아닌 수출의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따라서 운행 중인 북한 선박들도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 즉 한 방향으로 갈 때만 물건을 싣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nd it's mostly against North Korean exports to the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other countries are allowed to sell to North Korea all kinds of products, not everything.
아울러 무역이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몇 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연 단위로 시간이 흐르면 북한 입장에선 괜찮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이 북한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찾아온 두 번째 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올해 북한 선박들은 모두 안전검사에서 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단 한 척만이 결함이 없는 선박으로 기록됐을 뿐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함 발견률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 상당수가 1980년대 건조된 노후 선박으로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심각한 안전 문제를 지닌 선박에 내려지는 정선 조치는 올해 8건으로 지난해 28건이나 2016년에 25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검사 대상 선박의 숫자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노후 선박들을 모두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제재는 수십 년간 이를 견뎌온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스티븐스 전 대사를 안소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There are some obviously positive and important developments. The fact that
지난 6개월간 있었던 긍정적이고 중요한 변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꼽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로 열렸고요. 또 신뢰의 구축을 목표로 남북 간 합의 가운데 일부 조치가 이행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확고하고 지속 가능한 이 미북 간 조치를 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어떤 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It's a mini multi-level process, isn't it? And I think that each process has to reinforce the other.
네, 이 북한의 비핵화는 다방면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들은 각기 다른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내고 또 이들을 서로 연결짓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에 앞서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한데 충분한 공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워킹그룹이 구성된 것도 양국이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고요. 이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먼저 보상을 제공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겠죠.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같은 대북 압박이 작동한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of is not only the economic sanctions, but the other kinds of pressure.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게 이 경제 제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북한이 느꼈을 다른 여러 종류의 압박도 포함됩니다. 이 당시 검토됐던 대북 군사 옵션도 이 북한에게는 압박이 됐을 테니까 말이죠. 2017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상당히 우려를 한 그런 한 해였지만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요. 이 군사 옵션에 대한 얘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아마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한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입장이고 또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이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Let's look at this in a little bit of historical context. North Korea has been under some kind of sanctions.
사실 북한이 제재를 견디지 못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 분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서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논리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정말 긴 시간을 제재 속에 살아왔고요. 그런 일상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세르비아가 서방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당시에도 이 제재를 견뎌내던 지도층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지도층은 중국 등과 사업 파트너를 맺으며 이 제재를 통해서 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이 생각만큼 북한 지도부의 직격탄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 행정부는 어떤 노력을 추가로 기울여야 할까요?
I do think that the effor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apparently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s is the right thing to do.
우선 북한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 옳았다고 봅니다. 이 두 지도자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상 처음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했지만 북한은 이후 이 미국의 실무 협상 요청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펼쳐줄 수 있을지 또 미국이 무엇을 해주기 바라는지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말이죠.
지난 10월 북한이 참여한 가운데 유럽에서 열린 반관반민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합니다.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만큼 북한 대표들의 태도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generally, and here I'm talking about over the past decade plus, that I've seen
지난 10여 년간 반관 반민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세상 밖에 대한 북한 측 대표단의 관심이 점점 더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이나 표현은 제약적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Actually, something you asked. I'm going to go back. The Obama.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bam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hat we have now is de facto freeze for freeze.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극에 달했던 작년보다 이 상황이 훨씬 좋아진 만큼 현 상황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사실 북한과 다뤄야 할 문제는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무수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할 준비가 됐는지 등을 논의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미북 협상과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상원이 미얀마 군부 관리에 소수민족 탄압 등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북한 무기 등을 구매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얀마 인권과 자유 법안입니다. 지난달 29일 상정된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리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원 의원 16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미얀마 정부 간 군사협력에 관한 특정 제재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조치라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차명계좌를 유지 또는 개설하거나 미국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대신해 환계좌를 유지하거나 개설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방위물자 구매 또는 획득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없애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최근 상원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금 가운데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엔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시리아 미얀마와 화학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호주의 한 대학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얀마와 필리핀과 함께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은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인신매매, 강제 실종과 납치,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통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형사기소나 적법한 절차상의 권리 없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수감시설에 갇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강제 복송된 탈북 여성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 여성들이 수용소나 노동교화소로 보내져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유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탈북민 강제 복송, 특히 여성의 강제 복송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보내는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이 같은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할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도 현재 중대한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감시설 내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폭력에 관한 보고들을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성폭력을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문화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등을 준수하고 국제 적십자와 수감시설에 대한 접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 정부의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등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미국이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과 법안들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 정부가 최룡해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심 인물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1일 VOA 기자와 만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끊임없이 인권 탄압을 하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고 미국과 보다 정상화된 관계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상황들을 폭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want you to give up your nuclear weapons and have a more normal relationship, but we also have to expose the human rights abuses going on inside of North Korea.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은 오랜 기간 불량 정권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내년에도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선순위에 인권이 최하위에 있다는 것이 애석하다면서 의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uman rights, I think, is probably lowest on their priorities, which is sad. We're cognizant and very interested.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도 내년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한 결의안과 법안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sanctions are deserved. I think that I wish that all other countries would stop helping North Korea cheat and avoid the sanctions.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김정은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 영하 6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최고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상 2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3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는 영하 8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1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고 동해 먼 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립니다. 서해상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이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어떤 나라도 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020년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가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의 이란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항구와 공해상에서의 검색과 차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이란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란 군당국은 1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인정하며 이는 방위호와 억지력을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억류한 데 이어 캐나다인 한 명을 또다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출신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지난 10일 야오닝성 단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억류 중인 캐나다인 두 명 모두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10일 캐나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위기그룹에서 일하는 마이클 코프릭 씨를 체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체포 사실을 캐나다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13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예멘 평화협상 열린 스웨덴을 방문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예멘 남서부 항구인 호데이다의 모든 지역에 휴전이 선포됐다며 정보군과 반군 양측의 모든 병력이 호데이다 항구와 시내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이 호데이다 항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인도적 지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멘 정부와 반군 양측 대표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전 개시 4년 만에 처음으로 악수하고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착공식에 남북에서 각각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다음 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미한 2차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번 착공식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12일 김성애가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애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애는 1994년 김주석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할 때 등장했으며 이후에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해킹 등 스파이 행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방첩 과제가 되고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FBI의 필 프리스텝 방첩본부장은 12일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점점 더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기밀을 훔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